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대요리 문답을 쭉 찬찬히 읽어보는 것이요. 사실 우리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과 웨스민스터 신도 개요라는 것은 높이 들어서 우리가 받들어야 될 만한 어떤 핵심,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라는 거, 받들개, 뭐 떠받들개,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교훈을 요점 정리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찬찬히 읽어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인물 못 받으신 분. 오늘 유인물 못 받으신 분, 손 들면 갖다 드립니다. 누가 갖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거못 받으신 분. 예. 담대하게 손 드시면, 뒤에서 갖다 드립니다. 예. 번호가요, 번호가. 지금 제가 만든 거는 대요리 문답 10 했잖아요. 이게 이제 단락별로 저는 번호가 나가고, 13 해놓은 거는 아마 수요일 저녁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통일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10이라고 붙여놓은 거는 이게 160, 199문항이거든요. 그 중에 요거를 단락으로 나누어가지고 제가 한 건데, 이를테면 10과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유익인데요. 이게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한 주에 못 하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밀려가지고 번호가 이제 10번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친절하게 우리 박진모 목사님은 이걸 수요일 저녁마다 번호 매겨가지고 13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유익할 때 교회는 유형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혹은 뭐 이렇게 지상 교회, 천상 교회,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전투하는 교회, 영광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시고 하나의 성전을 세워 가시는데, 그것이 무형 교회다는 거 공부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무형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다. 예를 들면 설교는 외적 부르심이에요. 설교는 외적 부르심. 그런데 이 설교를 성령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마음을 정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런 거를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도는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를 받고 아 진짜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성령께서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걸 일러서 내적 부르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내적 부르심을 받고 형성되는 무형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겉모습에 속지 않고, 겉모습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고, 이게 자만한 자만, 겉모습. 이를테면 큰 교회가 다 좋은 교회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훌륭한 성도냐? 그렇지 않고, 뭐 교회를 열심히 내는 사람은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격 때문에. 어디 가든지 막 이렇게 뭘 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격적으로 차분해서 나서지 않고 사실 늘 뒤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진국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 사무엘 상에서도 그런 거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확인해가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 이런 일종의 자기 성찰, 이런 거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69번은 보시면 69번 질문과 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형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은혜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무형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은혜 안에서의 교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로 택하여지고 성화되는 것과 그 외에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교제, 이것은요 은혜의 연합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동방정교회나 뭐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처럼 신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 어떤 이단들 중에 그런 식의 신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방교회라고 있어요. What's my knee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What's my knee까지만 해도 조금 괜찮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지 않은데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지방 교회가요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영향이 많아요. 그리고 전주에도 제가 알기에 몇 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신데요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일종의 그 영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방 교회가 마치 이렇게 신화되어 가지고 일종의 사위일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그렇게 말하는 뉘앙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안에는 신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신이 된다,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육체를 입으신 성자시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같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가르치는 사상은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인 연합 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일치되는, 그래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번역할 때 교제, 사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지음받은 사람인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신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어서, 예수님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런 사귐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우리 집에 막내가 있거든요. 우리 막내가 밤에 이제 제가 예배당에 한 10시 반, 11시쯤 돼서 이제 집에 가면 그때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놀아요. 조금씩. 엊그제 이제 누워 있는데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쭉 일으켰어요. 쭉 일으켰는데 그 애는 이제 엄마가 한 손, 아빠가 한 손 잡고 쭉 일으켜 주니까 자기랑 놀아주는 줄 알고, 그런데 똑같이 일으키면서 이제 가서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둘 다 똑같이. 그래서 얘는 놀아주는 줄 알고 쭉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우리 집 사람도 저하고 전혀 눈빛을 이렇게 교환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으켜서 이제 가서 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이심전심 요마미소라 그러는 거야 이런 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러서 일종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같은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것을 우리도 꿈을 꾸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머리와 몸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교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연합,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여기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옛날 어른들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대속의 제사를 드린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제사를 드려서 이루어내신 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내신 대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일종의 택하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보통 이제 회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칭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양.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견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논리적인 순서대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이지 이게 항상 딱딱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이냐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킬 때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구원의 서정 순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서 공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예수님과의 교제, 은혜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칭의, 수양,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그 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은혜가 그러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에서 누리는 혹은 내세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요리 문답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셨느냐 이거를 우리가 쭉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출발점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요. 70번 제일 먼저 대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으시는 겁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요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속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들은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사실 칭의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장을 하신 거죠.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혔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 포장을 딱 해가지고 포장을 하면 이게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포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포장하신 거예요. 본래는 연약하고 본래는 자주 넘어지고 본래는 자주 실패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덧입히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딱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딱 포장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거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예수님처럼 아주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대접해 주시는 거죠. 이를테면 그거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법정적으로 이것은 의롭다 하나님 이렇게 칭의.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 그래서 죄인의 죄와 허물,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점에서 그거를 전가라고 해서 우리한테 덧입혀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자리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칭의라는 말은요 정죄라는 말과 반대말이에요. 정죄는 그야말로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일러서 칭의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가난하고 연약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고백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1번에 보시면 질문은 제가 읽고 여러분 답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71번 칭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친히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었던 만족을 한 보증인에게서 받으셨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보내셔서 독생자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들을 의롭게 하실 때에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관주 그 뭡니까 각주로 달아놨는데 307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7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혜롭지 못하고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구원 얻을 만한 자격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307번 각주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거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볼까요? 37번 각주 37번 307번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 전에 진짜로 자기 죽음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는 거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고하신 대로 살아나셔가지고요, 자기 죽음이 진짜 대속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입증해내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역사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와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에요.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사실 구약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진짜 믿기가 쉽지 않았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해버리신 거예요. 그 복음이 2000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같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민족, 모든 열방,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그 은혜 안에 품어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부터 약속하실 때부터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작정이 성경 속에 뚜렷하게 언약으로, 은혜 언약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과거에도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사울,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 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께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가장 속상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걱정거리인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사무엘상 같으면 사울이 걱정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 사무엘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평생 동안 사울 찾아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사울 때문에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사실 우리는 구경, 어떻게 보면 구경하듯이 읽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를 읽고 사울 이야기를 읽고 다윗 이야기를 읽고 우리는 그거를 읽으면서 구경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와, 사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이렇게 구경하죠, 구경. 그런데 이거는 구경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개주인 거예요. 개주 아시죠? 왜? 이 릴레이 달리기. 그래서 그분들은 그 시대에 바톤 들고 그렇게 달렸어요. 지금은 바톤을 누가 들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바톤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바톤이 뭔지 모르세요? 이거 왜 달리기 할 때 이어받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성도님이 지금 바톤을 들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선 사람이 뛸 때는 박수도 치고 잘 뛴다고 그러고, 쟤는 왜 저기서 넘어지는 거야,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왜 제 풀에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핀잔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바통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11장 39절부터 읽어봅시다. 11장 39절부터 12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본문이 말하는 것,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은 앞에 달려간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릴레이 계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앞 사람이 아무리 잘 뛰어도 내가 잘 못 뛰면 우리 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죠. 앞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다윗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다윗은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팀 경기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울을 평가하고 다윗을 평가하고 사무엘을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만 하는 심판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통을 들고 내가 지금 경기장을 달리고 있다. 내가 지금 선수다. 나는 그러면 감독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감독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번트 쳐라. 아니면 지금 어떻게 내야로 한번 날려볼 수 있겠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할 때 이게 감독의 이게 작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그 포지션을 딱 세워놓고 그 포지션에서 하라고 한 지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좋은 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팀이 돼야 됩니다. 예수는 절대로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경기가 아니에요. 권투 같은 개인 경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뭐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전이에요. 혼자 잘한다고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팀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자기에게 맡기신 직분대로 잘 감당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유기적으로 잘 해내면 좋은 팀이 되는 거고, 아니면 지리멸렬, 그야말로 동네 축구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떤 자리에 세우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저받은, 그래서 거저받았으나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거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72번 한번 볼까요? 72번 신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 자,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이 죄와 비참함에 빠진 존재라는 것과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자신들을 버림받은 상실된 상태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죄인은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만으로는 외적 소명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에 불을 붙여주셔가지고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은 교회 일꾼들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을 은혜의 도가니 말씀의 도가니로 빚어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을 기경하시고 기경이라는 거는 씨를 뿌렸는데 단단한 땅에 뿌리면 새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기경하셔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평생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갖게 되고 야, 내가 진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구나.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부르심을 따라가야겠구나. 뭐 이러면서 이 내면의 어떤 거룩한 결단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정말 더 힘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 모든 믿음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다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일종의 자기를 향한 믿음도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향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 근데 자기 신념을 믿어요. 자기 신념.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고 겸손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유 진짜 당황스러워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기독교인이 다 천당에 가 있느냐?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크시고 자기 인생 안에서 자기가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신앙 이게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울 보세요.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겼는데요 나중에는 자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아가 점점 강해진 그래서 자아가 점점 커져간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도 엄청난 힘과 세력을 가진 왕 어느 누구도 거칠 것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사는 그런 왕 실패한 왕입니다. 실패한 왕.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르셨죠. 다윗의 평생에 다윗이 늘 배운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 배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 혹은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전부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상 중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면서 다윗이 했던 말 중에 사무엘상 26장 19절 사무엘상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9절에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지금 사울왕을 시켜서 나를 죽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두말할 것 없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찬송하며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평생에 이거를 배워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아서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높아지고 나는 그분 앞에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는,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다, 우선순위에 있다, 이거를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커지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더 커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 아닌 자기 신념, 자아를 확대시켜가는 그런 신념도 있어요. 그거는 병든 신앙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이 전부다, 십자가가 전부다, 그분이 내 인생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받들어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